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내용이고요. 이 일곱 번째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조상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보았던 본문 내용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앞에 보시면 누구를 향해 선포하시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선포도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죠.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성, 지역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빈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 뭐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근데 불행한 호칭이 두 번째로 그 뒤에 나오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죽이고 돌로 치는 돌로 친다고 하는 건 죽인다는 뜻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파송된 자들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신접한 그런 무당이 된다든지 간음을 행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율법의 의거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런 선자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그 선자들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거나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칭을 보면 호칭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죽이고 돌로 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두 가지 호칭이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고 있는 목사여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호칭을 다 붙여서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것만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호칭을 하셨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뱀의 자식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선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죄악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포도원 악한 농부들 비유를 보면 종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한 번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불러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보냈을 때 거절당하시죠. 또 보냈는데 또 거절당하시죠. 계속해서 거절당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이 보였던 반응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고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아 싫어요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행동하고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이것도 반복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거절을 할 때에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조금씩 주저주저하죠.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또 두 번 죄를 지었는데 즉각 심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손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꾸 대범이 지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아유 저 사람은 돌 던지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37절에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범했던 죄는 이 죄를 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통 계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 그러면 뭐 빼도박도 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절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흠을 잡아내려고 하면 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거절하려고 생각하면 거절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 동기 목사님도 또 다른 여러 이제 동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선포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다 온전하게 행동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뭐 다 100% 완벽하게 행동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모자란데 아니겠지. 저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목사들 중에서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쿠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목사가 선포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불행한 일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몇 번 들어보실 것 같습니까? 제 경험으로 한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많아야 세 번, 네 번.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혹은 그렇게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대부분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나에게 옆에서 권면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하죠. 그래서 불행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들을 자꾸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 참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는 거절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쁜 말하는 놈들을 죽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38절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버리실 것이다. 너희 집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집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당연히 황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집도 황폐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지껏 하나님이 베푸시던 은혜를 중단시키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면 거기에 성전이 없게 되면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경치가 좋고 얼마나 대단히 살기가 좋아서 거기를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성전이 없어지면 뭐 거기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이 39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지금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참 이거는 정말로 이게 비참한 심판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답답한 경우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난 가장 심각한 답답한 경우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없을 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잘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제일 답답한 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은혜 못 받을 때, 기도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가 계신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누려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이러면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건 어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나 은혜를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제 그건 진짜로 망한 겁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나도 네 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엄청나게 심판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겠다. 나는 거기 찾아가지 않아. 네가 아무리 거기서 울부짖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리겠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은 없는 거죠. 뭐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눈꽃만큼도 누릴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심판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여건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 선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앞에 있었던 일곱 번째 화이트 저 전체 선포와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외식인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선포를 무겁게 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바리새인처럼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고린도 교회처럼 안 했을 텐데 그 녀석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으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충현교회였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였으면 우리가 세습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마치 나는 당연히 은혜 받고 당연히 믿음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을 우리 조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만 년 역사 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았던 그런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겠다고 결심하고 늘 은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버려지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이후에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건 뭐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게 받은 심판은 그들의 자손들도 선지자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이 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척했죠.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서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잘 순종해서 복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고 두렵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흘려듣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심판을 비록 선포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안타까우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